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창립 때부터 계셨던 분 몇 분 계시겠죠? 그리고 10년, 20년 넘으신 분도 계실 테고, 제가 이 초대교회 온 지 1년 지난 다음에,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연역을 쭉 보았습니다. 85년 7월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모임은 다섯 가정이었고, 첫번 예배를 드릴 때에 한 7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대 목사님으로 김종형 목사님, 2대로 신희성, 3대 목사님 배종욱 목사님, 4대에 조용진 목사님, 5대 이재훈 목사님, 6대 한규삼 목사님, 제가 7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이런 시간도 많았지만 너무나 보람되고 즐거운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3년 후에 이제 이민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5천여 성도가 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 동부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주목받는 교회로서 목사님들을 여기 초대교회에 계셨다 하면은 인정해줘서 그런지 4대, 5대, 6대 목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청빙받아 가셨습니다. 저한테 장로님들의 첫 질문이 한국에 관심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조국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들뿐만 아니라 또 부목사님들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좋은 교회로 부름을 받아 가십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다 하면 아,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섬기셨구나 하여서 크레딧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교회 시설면으로 봐도 이민교회로서 참으로 앞서가는 이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멋진 건물이지만 이제 새로 짓는 교육관을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민교회 이런 교육관 가진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이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한 교육자님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뤄가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평신도 또 섬기는 이런 우리 장로님들 뵐 때 참 장로님들도 참 멋지세요. 저희 교회 내규로 장로님 6년 섬기고 이제 임기가 끝나십니다. 사역장로로 은퇴장로로 많은 교회에 이 사역장로 은퇴장로 제도가 있지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그 위에 당회 위에서 당회 아닌 당회를 모이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저희 교회는 깨끗하게 영향력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참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초대교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목회자를 자랑하시겠어요? 장로님들을 자랑하시겠어요? 부교육자를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시설을 자랑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자랑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 선포를 끝이지 않았다는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년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역사들 저는 지난주에 참 기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다 교회 떠나는 분들 떠나시기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참으로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참 신앙의 멘토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고 가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우리 가족의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대요. 초대교회 와서 신앙을 참으로 여기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사명이 있는데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이라고 근데 이메일이 왔어요. 가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께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쾌히 승낙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남았으니 목사님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셔서 한국에 보내서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 취향하세요? 하나님이 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게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십니까? 왜? 그 알고 있다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시겠죠. 아니면 목사 뭐 그 좋아하는 거 내가 해주랴. 뭐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 안 계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제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져 간 그들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 잔치를 벌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하면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음으로입니다. Good news. 그 good news가 왜 good news예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이 기쁜 소식이란 그런 의미인데 왜 기쁜 소식인가?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다 돌아다니며 그냥 너희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의 참으로 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는요, 세속화되어 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육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분은요, 복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겠다. 참으로 복음이라면은 그 어떠한 어려운 힘든 그런 과정도 기쁨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했거든요. 변한 정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어떻게 변해. 우리가 때로는요, 복음 하면은 아, 굿뉴스야. 내가 알고 있지만요. 나에겐 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열정이 없을까?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처럼 내가 진짜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나를 살려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소중치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참으로 복음을 받았는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정신없이 살던 한 젊은이가 50살이 넘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What is life? 깊이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농민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러시아의 작가 레브 톨스토이 작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삶은 변했습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철학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거듭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변화시킨 그것을 위해 목숨 걸겠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것을 위해 내 생명을 다하겠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것을 해야만 보람되고 이것을 해야만 내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가, 복음 선포하는 걸 얼만큼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이것을 내가 만약에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woe to me, 나에게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명뿐만이 아니요 사명이 아니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각오까지 하게 되는가? 영혼을 구하는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나와 가까이 모든 내가 망할지라도 나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할 때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뭐 돈 벌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가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제가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례비 안 주지? 왜 사례해야 되는데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싹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 보상이 없다 하여도, 아무 보상이 없다 하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시다니, 그 자체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참으로 악한 마음이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우투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19절에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종로로 타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눈높이 맞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나의 수준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교학적으로 이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벌거벗은 그런 이런 뭐 인디안들한테 들어가서 아 내가 주일날이니까 양복 입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 벌거벗고 있는데 혼자 양복 입고선 거룩한 척한다고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춰야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Foreign language. 그 사람들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요. 그냥 학적으로 힘들게 막 하면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알쏭달쏭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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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가 전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2세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끔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한국말이 쉬워서 알아듣기가 쉽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수준이 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이들 왜 교회를 떠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표현의 모습이 우리 앞서가는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린 찬송가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그들은 찬양을 불러야 뭐 쿵짝쿵짝 드럼치고 막 전기 기타 치고 막 그냥 귀고 고막이 터질 정도로 시끄럽게 하고 해야지 은혜 받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유 왜 저러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른 것과 이 좀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르면 우리는 잘못됐다. 예, 그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찬송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그래서 참 은혜가 있는데 아 요즘 그냥 그 경배와 찬양 그것은 뭐 기타 치면서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징거려서 하지만 은혜가 안 된다고. 그건 내가 복음으로 쓴 말이죠.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곡이 쓰여지기 전에는 교회 풍금이라는 거 있죠. 바람 막 넣어갖고선 그 옛날 치던 거. 그거 들어오기 전에는요, 가사도 없었어요. 처음에 풍금이 들어올 때 얼마나 논쟁이 심했는지 아십니까? 저게 교회 들어와야 되냐, 안 들어오면 안 되냐라는 그 논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참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편안한 그것을 잘 용납을 못해요. 왜? 내가 편치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행은요 돌고 돌더라고요. 한때 유행하던 게 그냥 없어지고 옛날에 참 촌스럽게 보이던 것이 요즘 유행한다고 또 하고 다니고 옛날에는 안경이 막 이렇게 크면요 아 그 멋쟁이라 그랬는데 또 한때는 조그매지더니 요즘 또 커지더라고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보기에 저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요 바울은 so what?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줏대 없건 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운동선수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운동은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선수자가 붙으면요 목적이 생깁니다. 운동의 목적, 선수의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운동선수와 비교될 때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절제입니다. 먹는 것 절제하고요, 시간 절제하고 해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쓸 거 다 쓰고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경주에서 승리할 생각을 한다 하면 이것은 사기꾼 정신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픔을 극복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 초대교회는 편안한 교회, 전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 잘 마무리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는 편안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것이 되고 희생하는 것이 되고, 참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육관이 올라가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는 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게 잘 지어지고 있구나,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운동선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요, 급한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 다 지나가고 중요한 일을 다 미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급한 일은요, 얘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집 또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요, 그들과 관계 맺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뒤로 밀어놓고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망가져 있어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우리가 좋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복음을 위해, 지금도 복음을 위해,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와서 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쭉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거 거의 없습니다. 변한 거 거의 없어요. 왜 목사님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고. 아직도 신임 투표가 남아있었잖아요. 안 되면은 떠날 수도 있는데 괜히 또 다 바꿔놨다 또 그냥 떠날 때 그러면 슬프잖아요. 이제는 더 핑계댈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목사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는 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쭉 1년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처럼 지하자원 풍성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지하자원이 너무 풍성해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하에 있어요. 지하자원이에요.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한번 빡세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투자하여서 어떤 변화가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며 나의 삶에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나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변화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해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왜 저렇게 변해가는 것이지,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 미국도 보면서 왜 이상하게 변해가네? 날씨도 변해가는데 왜 이렇게 그냥 요즘 그 뭐 온난화 상태가 일어나서 이런가? 왜 날씨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 연구가들이 벽시계 움직이는 시계 가는 소리 한국에서 어떻게 소리 내죠? 똑, 딱, 똑, 딱. 이게 시계 소리잖아요. 근데 원래 시계의 소리는요, 똑, 딱이 아니래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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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가는데, 나라마자 시계 소리가 좀 틀리다 그러죠? 러시아에서는 똑스키, 딱스키 하면서 간다. 일본에서는 똑이노, 딱이노 하고, 또 북한에서는 이 평안도에서는 똑이니끼니 딱이라요. 그러고 지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똑깨, 딱깨 하고, 함경도에서는 똑집이, 딱집이 하고, 많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왜 똑똑똑똑 소리를 똑딱으로, 똑딱으로 들으려 하는가? 인간 마음속에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우린 지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만 또한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걸 원치 않는 두려움이 있대요. 변할 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오지 않고 나는 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거 내가 누리던 거 다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변해갖고 변한 것만 잘 가면은 그것으로 만족한데 이 변화가 나에게 불편함과 나에게 손해와 나에게 좀 그 마음 좀 이런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은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며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칭찬 많이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 많이 듣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교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욕설을 퍼부셨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종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이제 이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향해 복음을 가지고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초대교회를 제 마지막 목회지로 알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합해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복음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항상 리마인드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